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환영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양이 첫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현양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남은 군생활 내년에 제대합니다. 이제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나중에 우리 인사드리겠지만 또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변경호 선교사님 가정이 중국에서 우리 잘 아시죠? 오셨습니다. 나중에 인사드리겠지만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교회에 계신 우리 사역자 가정이 함께 오셨습니다. 박상균 전도사님. 우리 가족은 뒤에 계신데 저 유아실에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설교를 나누기 전에 중보기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보기도 밴드에도 올려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태국에서 우리 태국 유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화면을 내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수련회는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 홍장훈 목사님, SFC 출신의 홍장군 목사님과 또 우리 태훈 형제의 그 회사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또그 태훈 형제 회사가 일정 부분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또 태국에 우리 지금 종호 형제와 우리 주은 형제가 또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주은 형제가 보이지 않는데 주은 형제가 또 태국에 있는 교회 청년회 회장이거든요. 우리 교회 어쨌든 우리 교회 청년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태국에 있는 청년들 유학생들을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태국 대학생과 또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회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4일부터 7일인데 에코 후아인 캠프장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태국과 또 아시아를 품는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되게 하옵소서. 오신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케 하옵소서. 올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내년 2회 수련회를 준비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2회 수련회는 태국 현지 대학생들 함께 수련회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수련회에 고백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태국단 전역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방콕의 한인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준비팀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남산의 김구 동상 아래에서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2016년도를 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는 우리가 태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또 중보를 통하여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수비 하나님께 내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이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목처럼 말 그대로 일어나는 스탠드업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태국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그 유학생들과 내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그 3박 4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한 중보를 주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태국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태국 땅 위에 주의 부흥의 은혜와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 복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너무 힘있게 좋았습니다. 성가대 찬양의 그 가사 중에 보라 새해를 이미 행하셔 놓았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 한습 소식 뒷면에 보면 금년부터 저희 교회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좀 과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외울 성경 구절을 정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씩. 그래서 주일날도 한번 같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송입니다. 암송. 그런데 첫 그 암송 말씀이 오늘 찬양 가사와 너무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우리의 암송 구절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한 영혼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소생케 하며 이 말씀이 그 영혼에게 힘을 주며 소망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부터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나누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 부분 중에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어느 한 여관의 말 구유에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천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나의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원 계획,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오늘 설교의 전체의 흐름을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호 형제도 우리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입교 학습 세례받은 형제들 한번 자매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영접한 이후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기쁨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그 이전까지 구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영접하면 내가 체험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상스럽고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다른 질, 완전한 다른 종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사람과 몇 시간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혹은 뭐 더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해도 그 마음의 한 부분 정도만 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연 것도 아닙니다. 설득해서 조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어느 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일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내 마음에 딱 들어가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집니다. 도박하는 게 싫어집니다. 가끔 우리는 실수는 하지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인격체이시다. 왜냐하면 다른 인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인격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 기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른 인격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그 인격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미워지고 악습이 끊어지고 뭔가 나와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인격이 들어온 역사입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것이 싫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또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그렇게 찬송을 잘 부릅니다. 하루 종일 찬송을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이 그냥 그렇게 불러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되고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의 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무리를 이렇게 걷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사람을 보면 분노하고 사람을 보면 싸우려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돼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조금만 노력했는데 용서가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접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절 7절 말씀이 있었죠. 8절이 그냥 온 게 아니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시기에 있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방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적 회복과 그 시기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장 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에게 그걸 좀 묻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한 가지다. 그것은 때와 기한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만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한 가지는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었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만 너희들은 한 가지만 집중해라. 성령이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성령님을 아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원래 성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안 계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정식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물리를 운행하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정식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성령의 시대가 임한다 이 뜻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구약의 메시아로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에 정식으로 참여하시고 33년 동안 구원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그분이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첫 번째 말의 뜻은 성령의 사역의 시간이 있다. 그 사역의 시간이 도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뜻인가?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역사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오셔서 역사의 주관자와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 개인적으로 접촉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각 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말입니다. 뭐 대제사장이나 모세 정도가 조금 이렇게 그것을 경험할지 몰라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제자들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두에게 찾아와 준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되어지면 모두에게 찾아와 준다. 개인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시기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접촉되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할 때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적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침례 받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혹시 침례교 계셔서? 성교 한산 침대 이렇게 뒤로 했죠. 그러니까 물을 받아놓고 침대를 받을 때는요, 사람 머리를 이렇게 딱 뒤로 잡거든요. 잡고 옆에 사람이 쳐서 이렇게 물 안으로 완전히 넣었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완전히 푹 잠기는 거니까 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그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물 뿌림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물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잖아요. 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게 원래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례를 받는 그 한 1초쯤에 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마치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양수가 있는데 그 안에 아이가 들어오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듯이 어머니의 양수 안에 아이가 들어있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어머니의 자궁의 양수 안에 있는 아이와 어머니가 뗄 수 없듯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물과 뗄 수 없듯이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래서 이게 확 잠기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가 성령에 접촉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1장 5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되어 있죠? 받으리라.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성령 세례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급하게 서둘러서 주시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시기는 100% 하나님의 주관에 속한 것이므로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성령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은 부리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요, 그 원어적 뜻은 완전 수동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어느 날 그냥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그것을 당길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는요,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뭐 내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시기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접촉되었고 그들은 제자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 세례.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내가 물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물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받고도 성령 세례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데는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하니까 나는 물세례는 받았어. 근데 내가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세례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구별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 있잖아요. 요한의 물세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이 말은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서 죄를 씻는다 말입니다. 보통 교회의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 건 물세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요, 성령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세례는 내적으로 나의 그 심령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게 성령세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물세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우리 교회 또 성령 물세례 받은 분도 막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군대에서 세례가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금 뭐 이렇게 세례 줄 때요, 막 수백 명씩 나오라 그러거든요. 뭐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와서 뭐 학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군에서는 또, 왜냐하면 또 군대 가면 우리 현양이도 알겠지만 아무리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군에 가면 마음이 또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교회에서 조급하게 준다고 누가 교회 옵니까? 이제 군대는 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놓은 거죠. 황금어장이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군대에 군을 향한 선교적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때라도 이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면 나오십시오. 그러면 수백 명이 나오거든요. 세례를 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지만 그때는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도 찜찜한 거죠. 나중에 사회에 나왔는데 내가 세례를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저는 세례를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20살이 넘어서 받았습니다. 21살에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줬어요. 제 모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안 줍니다. 목사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례를 줘놨더니 결혼하고 나서 안 믿는 아내 만나고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세례를 안 받고 떠나는 게 낫지, 세례를 받고 떠나서 그렇게 신앙이 변질될 것 같으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고신대학 입학할 때 세례 안 받고 유일하게 입학한 사람이 접니다. 학교에서 인정을 해준 이유가요, 제가 안 받으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건호 교수님, 우리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담임 교수님이 수업시간마다 들어와서 김동은 일어나라, 너 세례 언제 받냐. 그러면 저 혼자 신학생인데 교회에서 안 줍니다. 1년 된 2학년 때 김동은 너 세례 언제 받냐. 안 줍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얘가 신학생이고 학교에서 워낙 힘드니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21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그 세례의 절차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줍니다. 정교하게 해서요. 그 세례를 받게 했어요. 결혼 전에 안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정교하게 해서 그 세례를 받으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물세례를 줄 때도 실제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는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근데요,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임하는 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처럼요, 물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전에 성령을 먼저 경험한 사람도 있고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사람, 이게 시기가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게도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함께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입니다. 물 세례를 받았는데 곧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 함께 오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의 강조점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요약부터 하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지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십니다. 저는 우리 민호 형제하고 또 우리 입교를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어져요. 이게 왜 믿어지지? 근데 창조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십자가도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등록 절차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뭐 세 가지 공부하고 그 다음 학습받고 이걸로 안심해야 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여러분이 예라고 묻었으면 이게 시제로 따지면 어떤 시제입니까?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끝나서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완료형인데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다윗처럼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구원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때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니야 그 속으면 안 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시고요. 시편 51편 12절처럼 성령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평생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빡 찍었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 때마다 그거 아니라고 증거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성령 세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중인격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바뀌어요. 몇 개의 인격이 있다고 막 이제 그 연기자들이 연기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이렇게 다른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인격이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던 그 형상을 회복되고요,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이름은요, 성품의 변화들입니다. 인격이 변화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는데 인격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성령 세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변해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제 2016년도가 됐으니까 목사가 된 지 16년째입니다. 제가 2000년대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로 16년을 살았는데 저는 아직도 제 인격이 부족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저를 포옹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고 분노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거 완령에서 완성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이후부터 그것이 과거 완령형으로 임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를 주는데 이미 받았지만 계속해서 또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요 평생 공사 중입니다. 평생 공사 중.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 우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인격으로 바뀌었지만 과거 완료형이지만 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확신과 인격의 변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있잖아요. 권능은 이제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요 하늘의 능력이 내게 다운로드 됩니다.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임하냐 하면요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확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해져 버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던 12명의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사자 같은 사도들로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2명 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담대의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 다운로드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쉬운 일은 아닌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능력을 부여받은 성령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뭡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는 또한 끝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분명히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이 능력을 받아갑니다. 끊임없이 재충전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고 영역을 확대시키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구하면 꼭 필요한 하늘의 능력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요 계속 부어주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역시 과거 완료형이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의 확신과 인격의 변화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 받아야 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한수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현재 진행형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요 이 세 가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교파는요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로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교파는 그거 아닙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교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어떤 강조점이 그리고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인데 다른 용법을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느 쪽의 강조점에 초점이 맞추어지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효력 있게 하시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인을 도장을 꽉 찍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도 있습니까? 뒤에 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읽겠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세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꽉 찍고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막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2015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다라고 인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인격의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그게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음으로써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 합니까?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 열정이 없어요. 내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세례가 나에게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가 나에게 오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나는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선교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가 그럼 그 중간에 들어왔으면 죄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우리가 뭐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늘의 어떤 능력이 임했습니까? 원수를 때려 부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둘러엎은 개혁의 변혁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로마 정부를 때려 부수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권능이 임하면 옛사람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능력. 옛사람.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 이 본성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바깥을 향한 어떤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 두 명을 총으로 쏴 죽인 자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아들 두 명을요 죽였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죽인 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자를 두 명이나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까? 갈기갈기 찢어도 분이 풀리지 않고 생각하면 아들이 생각나서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 텐데 근데 용서하고 안아주셨습니다. 손장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런 힘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겁이 많고 비겁했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원래 그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변합니다. 이 권능은 그래서 핍박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를 넉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원수도 용서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가 너무 악한데요. 악한 세대를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않고 악한 세대에도 절망하지 않고 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능력을 줄까요? 하나입니다.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결국 그 성령은 복음을 전하려는 영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저주하거나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없지만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해서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밉지만 그 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이지만 소망을 걸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또 변경호 선교사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누겠지만 어떤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선교지에서는 10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능력이 뭡니까? 이번에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코소보의 그 김동훈 선교사님, 그 코소보의 그 한인이 한 10명도 안 되는데 하도 이 한인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제가 보니까 코소보의 그 김동훈 선교사님 표현은 좀 그런데 먼저 가 계신 선임 선교사님 계십니다. 15년. 그게 제 동기거든요. 제 동기가 코소보에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부터 15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기 아이들이요. 거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종차별을 받은 거죠.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로 힘든 건 견디겠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동훈 선교사님도 그렇더래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 땅을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막 인종차별 받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데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들이 나를 핍박해도 이들이 못 떠나는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좀 더 배우고 내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나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당장 문간에 나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한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는 기도합니까?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상이든 철학이든 영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비록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 사람과 인격에 대한 긍휼과 그 마음들을 일으키십시오. 최소한 그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셨던 그 보편 일반 계시의 원리로서라도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설득과 회의와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성령이 없는 성경 지식이 임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요, 그 지식은 철학에 불과합니다. 추상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영에게도 능력을 주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도 물론 변화를 받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덕성,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수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가 그 하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 그것이 성령의 권능의 이제 내용이고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참 신기한 게요, 성령을 받으면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해집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손과 허리를 만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봤습니까? 우리가 뭐 골고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는 만져보지도 않았는데요. 성경에 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보다 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성령이 임한 이들은 금방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생생하게 십자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무 생생하니까, 내 눈앞에 본 것처럼 너무 확실해지니까 그냥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견디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셔서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실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믿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증인이 쉽습니까? 마르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배경을 가지고 나왔죠. 클레메트라는 초대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의 핵심은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진실이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걸 말하는 겁니다. 증인은 소문이나 풍문으로 들은 거 아닙니다. 그랬다 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면 내가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막 사람들이 야, 뭐 예수 믿었는데 뭐 그렇게 표를 내야 돼? 또 안 믿는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렇게 유달스럽게 믿어야 돼? 그런데요, 내가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확실해 버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그 말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 우리가 이 확실한 성령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 베드로, 바울, 죽기까지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렇게 사는 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내가 증인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사는 게 증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증인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우리의 영에게 직접 말하고 우리 영이 그것을 직접 받아서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성령 세례 말고 다음 주는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와 하나님의 꿈인 선교가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충만한 자가 성령을 참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나갔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숲은 성령 세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과 전도자들 볼 때마다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있는 유일한 이유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이유고, 우리가 2016년도를 기대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 우리가 성령 세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유자진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은 한숲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령 세례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